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육자회담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어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육자회담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선호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적어도 지금까지는 미국과 1대1 접촉을 원했고 그렇게 해왔다며 육자회담식 접근은 과거에 실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또 그렇다고 우리가 다른 나라와 상의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지난 금요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긴밀하게 상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러시아와 중국, 한국과도 분명히 상의한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몇 주 전에 미국에 다녀갔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5일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는 미국만이 아니라 러시아를 포함한 6자회담 틀에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오늘 육자회담은 한반도 비핵화를 진전시키고 각 측의 합리적인 걱정을 균형 있게 해결하는 데 중요한 노력을 했으며 긍정적 역할을 했다면서 새로운 형세에서도 여전히 긍정적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문제는 러시아의 지역 현안에 해당한다고 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어제 러시아 국영방송과 인터뷰에서 우리에게 북한은 인접국이며 국경을 맞댄 나라로 러시아가 북한 문제를 다루는 것은 우리 지역 안에서 활동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북한을 상대하는 것은 미국의 주변 지역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그러면서 러시아는 앞으로 북한 문제에 더욱 관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군함이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타이완 사이의 전략 요충지인 타이완 해협을 또다시 항해했습니다. 미 해군 칠함대는 성명을 통해 어제 윌리엄 P. 로런스 함과 스테덤 함등 구축함 두 척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함정의 타이완 해협 항해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미 칠함대는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이 지역에 군함을 통과시킨 것은 올 들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한편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타이완 문제는 미중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현안이라며 유감을 표시하고 미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이 미국의 제재에 맞서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제재에 맞서 NPT 탈퇴를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이슬람 공화국은 여러 방안을 갖고 있으며 정부 관리들이 여러 가지 방안과 대책을 숙고하고 있다면서 핵 확산 금지 조약 탈퇴의 가능성도 그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란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이란과 맺은 핵협정을 파기하자 핵 확산 금지 조약 탈퇴를 경고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이란산 원유 수입에 대한 제재 유예 조처를 다음 달 3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홍콩에서 어제 수만 명의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어제 홍콩 시내에서 열린 시위에는 지난 2014년 홍콩 민주화 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인원이 참가했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홍콩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노란 우산을 들고 캐리 람 행정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경찰은 시위 참가 인원을 약 2만 2천 명으로 추산했지만 주최 측은 13만 명이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콩 당국은 현재 홍콩 거주 범죄 용의자들을 중국 본토로 송환할 수 있도록 범죄인 인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활절 연쇄 테러로 수백 명이 숨진 스리랑카에서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의상 착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트리팔라 시리세나 스리랑카 대통령은 오늘부터 테러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장소에서 어떤 형태로든 얼굴을 가리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스리랑카 정부는 테러 이후 지난 23일부터 비상사태에 돌입했으며 시리세나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비상사태 관련 권한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29일 월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은 6자회담을 선호하지 않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기대하고 있다고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말했습니다. 미국의 의원들은 북한 정부가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병원 200만 달러를 청구한 데 대해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진전 기미가 없는 북핵 협상의 시발점은 실무진 간 대화 재개에 달려있다고 미국의 전직 관리들이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 많겠으나 북부지방은 오후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9도, 낮 최고는 12도에서 22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 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 과거에 실패한 6자회담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김정은 위원장과의 추가 정상회담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볼튼 보좌관은 28일 6자회담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이 선호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거론한 6자회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미국과 1대1 접촉을 원했고 그렇게 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북한 핵 문제에 관해 상의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08년까지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이 참여하는 6자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추구했습니다. 이후 10년간 6자회담은 사실상 폐기된 상태였지만 푸틴 대통령이 지난주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 재개를 주장하면서 주변국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간 직접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바라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김정은과의 3차 회담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고 그에 대한 생각이 매우 강하다는 겁니다. 볼튼 보좌관은 그러면서 대화의 문은 열려 있고 대통령은 여전히 올바른 시점에 미북 정상회담을 열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 비핵화 해법에 대한 반대 입장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단계적 접근을 취했던 과거의 정책들은 모두 실패했다는 겁니다. 볼튼 보좌관은 또 푸틴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협조적이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푸틴은 늘 러시아의 이익만 생각한다며 러시아와 중국이 대북 제재 이행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두 나라가 제재 이행에 더 엄격해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어 그렇게 하는 것이 제재 유지에 도움이 된다며 제재가 결국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시작하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볼튼 보좌관은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직후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석방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북한에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북한이 돈을 요구했고 미국 당국자가 서명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들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돈도 지급되지 않았으며 그게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의 의원들은 북한 정부가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병원비 200만 달러를 청구한 데 대해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미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북한이 원비어 가족에게 빚진 5억 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밤 메넨데즈 의원은 북한이 원비어의 몸값을 요구했다는 건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25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한이 원비어의 석방 조건으로 병원비 200만 달러를 미 정부에 요구했다는 보도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동의한다는 것도 터무니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크리스 베놀런 상원 의원도 북한의 요구가 얼토당토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베놀런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북한은 미국인을 잔인하게 고문하고 투옥하며 결과적으로는 살해한 뒤 200만 달러의 의료비를 미국에 청구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책임을 묻는 실질적인 계획이 없다며 의회가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인 브링크 액트를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브링크 액트는 상원 은행위 소속인 베놀런 의원이 공화당의 페투미 의원과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직후 공동 발의한 대북 제재 강화 법안입니다. 원비어를 추모하기 위해 오토 원비어 대북 은행 업무 제한 법안으로 명명됐습니다. 원비어의 고향인 오하이오주가 지역구인 공화당의 로포트만 상원 외교위원은 VOA에 북한은 원비어에게 부당한 유죄 판결과 가혹한 형벌을 내리는 등 굉장히 여러 면에서 학대를 가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북한은 자신들이 이야기한 원비어의 끔찍한 상태에 대해 16개월 동안 원비어의 가족들은 물론 미국에도 알리길 거부했다며 미국은 북한에 아무것도 빚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북한이 원비어 가족에게 모든 것을 빚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북한이 지난 2017년 혼수 상태에 있던 원비어의 석방 조건으로 병원 치료비 명목의 200만 달러의 청구서를 미국 측에 제시했고 미국은 여기에 서명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신문은 이 청구서가 미 재무부로 보내졌으며 2017년 말까지는 미지급 상태였으나 이후 지급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인질 협상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을 것이고 이 같은 정책 때문에 협상이 성공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도 같은 답변을 내놨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트위터를 통해 원비어를 위해 북한에 지불될 돈은 없다며 200만 달러는 물론 다른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4명의 인질 석방을 위해 18억 달러를 지불하거나 곧 전장으로 돌아간 테러리스트 인질 5명을 석방한 오바마 정부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린젤딘 하원 의원은 트위터에서 북한이 원비어의 가족에게 빚진 돈이 5억 1천만 달러이고 미국이 북한에 빚진 돈이 200만 달러라고 가정하면 미 정부가 원비어 가족에게 200만 달러를 주고 북한이 원비어 가족에게 4억 9천 9백만 달러를 주는 방안은 어떤가라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그렇게 되면 의료비 청구와 법원 판결 모두 해결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워싱턴 DC 연방지법은 원비어 가족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지난해 12월 고문과 인질극, 비사법적 살인과 함께 원비어의 가족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북한의 책임이 있다며 북한의 5억 113만 4,683달러를 배상하라고 최종 판결한 바 있습니다. 관광차 북한을 방문했던 원비어는 지난 2016년 1월 출국 직전 호텔에서 선전물을 훔친 혐의로 억류된 뒤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약 17개월 동안 억류됐던 원비어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석방된 뒤 일주일 만에 숨졌습니다. 당시 일각에선 원비어가 북한의 고문으로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북한 당국은 미국 정부의 원비어가 보툴리누스균 감염으로 인한 식중독을 알았으며 수면제를 복용한 뒤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원비어 사망 이후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을 금지했고 원비어 사건은 김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난 살해 사건과 함께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남북한 정상이 채택한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을 맞은 남북한의 기류는 선언이 발표됐던 1년 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남한에 대한 북한의 태도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남북한의 4.27 판문점 선언이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선언 이후 긍정적인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가 하는 문제와는 별개로 선언 자체가 남북 간 긍정적인 기류에 일정 정도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Both states have benefited from an improved relationship. Tensions between North and South have been reduced. That's good news.
남한과 북한 모두 관계 개선으로 이익을 얻었고 남북 간의 긴장이 줄어들었으며 이는 좋은 뉴스라는 설명입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도 판문점 선언 이전 상황과 비교할 때 남북 간의 변화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Given the state of tensions that prevailed up until the end of 2017, there's been a huge progress in North-South relations in terms of tension reduction.
2007년까지 이어진 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남북관계와 긴장 완화 측면에서 엄청난 진전이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도 있다고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지적했습니다.
The biggest threat remains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has not been cut back.
가장 큰 위협인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아직 줄어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판문점 선언 1주년을 맞은 시점에 남북한 간 냉랭한 기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습니다. 에이단 포스터 카터 영국 리즈대 명예교수는 1년 전과는 너무나도 다른 상황, 특히 남한에 대한 북한의 냉담한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카터 교수는 북한 전문 NK뉴스 기고문에서 2018년 새로운 동이 터오르고 있는 줄 알았다며 이는 어리석은 것이었다고 판문점 선언 1년 이후 상황을 평가했습니다. 2018년 안에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채택하기로 합의한 것이 물 건너가고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는 복원됐으며 미국과 한국을 향한 북한의 비난이 쏟아지는 등 시간이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듯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카터 교수는 미북 대화를 촉진해온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비난하는 북한의 행태를 문제 삼았습니다. 오지랖 넓은 중재자라는 등으로 한국의 노력을 폄하하는 북한의 행태는 문 대통령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으로 이는 단견에서 나온 어리석은 짓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을 두 번이나 주선해준 데 대해 감사는 못할 망정, 다 쓴 화장실 휴지처럼 치워버렸다고 북한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북한 측의 참여 없이 지난해 정상회담이 열렸던 판문점에서 4.27 선언 기념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VOA 뉴스 우택성입니다.
미북 간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것은 양측이 상대에게 최대치를 요구한 것이 원인이었다고 미국의 전직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진전 기미가 없는 북핵 협상의 시발점은 실무진 간 대화 재개에 달려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미국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건 미국의 일방적이고 비선의적인 태도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런 말과 함께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전적으로 미국의 차후 태도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은 하노이 회담의 결렬은 미국과 북한 양측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는 2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불같은 수사는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협상 전략의 하나라면서 하노이 회담 실패 원인 등을 찾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problem was both leaders miscalculated. I think President Trump did not realize that the North Koreans were not going to denuclearize and Kim Jong-un wanted to show the North Korean people.
하노이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모두 오판한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리처드슨 전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고 김 위원장은 약간의 제재 완화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착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주재 대사를 지낸 리처드슨 전 주지사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팀은 북한과 적절한 타협안을 마련해야 하며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추가 정상회담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것은 미북 양측이 중간 지점을 찾으려 하지 않고 최대한을 요구하는 맥시멀리스트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The all or nothing approach is just not going to bring results. They have to look for interim progress while maintaining the goal of complete.
전부 아니면 전무식 접근은 북핵 해법이 될 수 없는 만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려면 미국이 중간 과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겁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또 북한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가입 등 다자간 협약에 참여하면 국제사회에 비핵화의 진정성 있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빅딜과 스몰딜을 논하며 미국과 북한 모두 비현실적인 제안을 내놓은 것이 하노이 회담의 실패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살상 무기 조정관은 미국은 북한이 이행할 의지가 없을 만큼 많은 것을 원했고 북한은 미국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너무 적은 것을 내놨다고 말했습니다.
So now the question is whether the U.S. and North Korea will resume negotiations and find a compromise between the big deal and the small deal.
이제 문제는 미국과 북한이 협상을 재개해 빅딜과 스몰딜 사이에서 타협안을 모색할지 여부라는 설명입니다.
But so far the North Koreans have, as I understand it, been silent. They haven't said yes, they haven't said no, they just haven't responded.
세이머 전 조정관은 북한은 현재 미국의 실무협상 재개 제안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침묵하고 있다면서 미북 간 실무회담이 협상을 다시 시작할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과 북한은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의 와중에도 자국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없으면 양측이 다시 마주앉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최근 들어 미북 비핵화 협상에 대한 한반도 주변국들의 관심이 무척 커진 것 같은데요.
예,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미국과 북한이 우군을 확보하기 위한 외교전에 적극 나섰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6자회담 재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문제는 자국 내 현안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적극 개입할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의 6자회담 재개에 호응하는 양상입니다.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가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제재 유지 등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한 공조와 협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특히 북일 정상회담 실현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전면 협력하기로 했다는 아베 총리의 발표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북 협상의 주변국들이 개입하는 상황이 비핵화 달성에 도움이 될까요?
예, 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습니다. 오히려 북한도 주변국들의 개입을 바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북한이 이런 상황을 조성하고 있는 건 우방인 러시아와 중국을 통해서 대북 제재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 변화를 압박하려는 의도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주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이어 조만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북한의 이런 움직임에 적극 대처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맹방인 일본과 지난주에 이어 다음 달에도 정상회담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에는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보내서 북한이 비핵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국은 하노이 회담이 결렬로 끝난 이후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적극 설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추가 정상회담 의지를 강조하면서 북한의 대화 복귀도 계속 설득하고 있죠.
예, 존 볼튼 백악관 보좌관은 어제도 언론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추가 회담을 강하게 바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은 줄곧 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하고 있고 폼페오 국무장관은 협상을 통한 비핵화 달성을 낙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되지는 않을 것임을 내비치는 것이어서 관심을 끕니다.
북한으로부터도 대화 재개를 위한 신호가 있나요?
예, 가장 두드러진 움직임은 대미 협상을 총괄해온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통일전선 부장에서 해임한 겁니다. 이로써 리영호 외무상과 최선희 제1부상 등 외교 전문가들이 대미 협상의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미국에 유화적인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주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자신의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대화 재개에 대한 바람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두 차례 직접 만났고 친서도 여러 차례 교환했는데 여전히 제3자를 통한 의사소통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예, 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통해 자신의 메시지를 김 위원장에게 전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실제로 전달할 메시지가 있다기보다는 중재자 역할을 요청한 것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미국과 북한 모두 상대방의 입장 변화를 통한 대화 재개를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나 북한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있나요?
현재로서는 그런 조짐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북러 정상회담 이후 김정은 위원장의 다음 행보에 주목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남북 정상회담에 관심을 보인다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시사하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말 일본 국빈 방문에 나서고 6월에는 싱가포르 정상회담 1주년이 되는 만큼 이 무렵이 미북 간 현 교착 상태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매주 월요일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미북 교착 상황이 두 달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5월과 6월에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평양을 방문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전개될지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북 교착 국면이 두 달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25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단독 정상회담과 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를 논의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날 정상회담에 앞서 언급한 모두 발언입니다.
전 세계의 초점이 조선반도 문제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같이 조선반도 정세를 평가하고 서로 견해를 공유하고 또 앞으로 공동으로 조정 연구해 나가는 데서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대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러시아 방문을 우군 확보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되자 푸틴 대통령을 만나 자신의 정치적 외교적 입지를 다지려 한다는 겁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작년 5월부터 초청을 했는데 11개월 만에 열린 거거든요. 작년에 남북정상회담 3번, 또 중국과 4번, 미국과 2번, 그렇게 하는 동안 러시아는 한 번도 안 만났는데 결국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김정은으로서는 어쨌든 러시아라는 우군을 하나 더 확보하는 것이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그런 판단이 앞선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에 이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NK뉴스에 따르면 최근 평양 5.1 경기장에서 어린이들이 모여 집단 체조 연습을 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통상 북한은 정권 수립일인 구구절을 기해 집단 체조 공연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5개월 전에 집단 체조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는 북한이 시진핑 주석의 방북에 대비하는 징후로 보인다고 문성묵 통일센터장은 말했습니다.
원래 시진핑이 작년에인가 당 창건 70주년 오는 걸로 했다가 여러 가지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못 왔는데 지난번 하노이 회담 끝난 후에 시진핑을 만나지 않았던 점도 아마 이번에 방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열려 있고 방북이 이루어진다면 환영하는 차원에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간의 북중 관계 흐름을 보면 시진핑 주석이 평양을 방문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3월 베이징 방문을 시작으로 2018년에만 3차례나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또 1월에도 하노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을 만났습니다. 당시 김 위원장은 시진핑 주석을 평양으로 공식 초청했습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습근평 동지가 편리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식 방문하실 것을 초청하셨으며 습근평 동지는 초청을 쾌히 수락하고 그에 대한 계획을 통보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5월 또는 6월께 시진핑 주석이 평양을 방문하거나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베이징을 방문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러 정상회담과 북중 정상회담이 향후 한반도 정세에 큰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모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입니다. 또 중국은 북한의 최대 후원국이자 북한 대외무역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북한에 기름을 공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만 명가량의 북한 노동자가 외화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에 상당 규모의 석유와 식량, 기타 경제원조를 할 경우 북한은 기존의 대남 대미 강경자세를 유지하며 올 연말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가 제한적인 정치적, 경제적 지원을 할 수는 있지만 북한이 바라는 대로 전폭적인 지원을 해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선 중국과 러시아는 모두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2016년부터 11차례에 걸쳐 북한 비핵화를 촉구하는 대북제재 결의안에 찬성했습니다. 따라서 북한 비핵화에 가시적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유엔 제재를 위반하거나 대북 제재를 풀라고 주장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최근 서울을 방문한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미 국무부 부장관은 말했습니다.
I would be surprised if Russia dramatically broke with the UN sanctions, for example, or really took a
북한의 수뇌부도 이 점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미국의 협상 방식에 불만을 표하면서도 3차 미북 정상회담의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2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미국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 제3차 조미순회 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우리로서도 한 번은 더 해볼 용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지만 지난번처럼 좋은 기회를 다시 얻기는 분명 힘들 것입니다.
미국도 행정부 차원에서는 일괄 타결 등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백악관에서는 그와는 다른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김정은 위원장에게 축하 메시지를 담은 친서를 보냈습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7일 미 공영방송인 PBS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4월 15일 김정은 위원장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의 생일을 축하하며 사진과 편지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매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어떤 식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북한의 태양절을 즈음해 김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거나 인편에 메시지를 전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제스처가 어떻게 해서든지 3차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핵 문제를 풀어보려는 의도를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와 중국에 공을 들이면서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4차 남북정상회담이 뒤로 밀리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장소와 형식과 상관없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형편이 되는 대로 장소와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남과 북이 마주 앉아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넘어서는 진전된 결실을 맺을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 제의에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계속 남북연락사무소 소장회의에도 응하지 않고 있으며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은 25일 한국 정부에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4월 27일 판문점 선언 1주년 행사도 한국만 참여하는 반쪽 행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올 6월 이전에는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정상회담은 열리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문성묵 통일센터장은 말했습니다.
지금 통전부장도 교체를 했고 또 오늘 조평통을 통해서 강한 그 반발의 메시지를 또 보내왔고 시진핑이 5월에 만약에 평양에 가게 되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김정은이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된다면 남북 정상회담은 그만큼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 다른 변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방문입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5월 25일에서 28일 일본의 새 천황 즉위식에 참석하기 위해 도쿄를 방문합니다. 이어 6월 28일에서 29일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다시 일본을 방문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가까운 시일 내 한국을 방문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면서 서울에도 들르는 일정을 백악관이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과거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무부 북한 담당관을 지낸 케네스 키노네스 박사는 말했습니다.
As part of a package, not just Tokyo and Osaka, but also Seoul.
5월 또는 6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울을 방문한다면 이것이 한반도 정세 새로운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대북 제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이 미흡할 경우 올 하반기부터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또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3차 미북 정상회담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구지영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주요 소식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이란 정부가 미국의 제재에 맞서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에서 탈퇴할 수도 있다고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말했습니다. 28일 실시된 스페인 조기 총선에서 집권사회당이 승리한 가운데 극우 정당이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원내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질의 방식을 문제 삼아서 이번 주 하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경고한 소식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이란 외무장관이 핵 확산 금지 조약 탈퇴를 언급한 내용 좀 알아볼까요?
네, 이란은 미국의 제재에 맞서서 NPT에서 탈퇴할 수도 있다고 이란 외무장관이 말했습니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28일 이란 국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이란의 선택은 여러 가지가 있고 당국이 그것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NPT 탈퇴도 그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 핵확산 금지 조약 NPT 어떤 내용의 조약인지 간단히 좀 알아볼까요?
네,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은 나라는 새롭게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이미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는 다른 나라의 핵무기나 관련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데요. 1968년에 체결된 국제 조약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 같은 이 극히 일부 나라를 빼고는 현재 대부분의 나라가 이 조약에 가입해 있고요. 북한은 지난 2003년에 NPT 탈퇴를 발표했습니다.
자, 이란이 실제로 NPT에서 탈퇴한다면 핵무기를 다시 개발하겠다는 의도입니까?
네, 이란은 지난 2015년 서방 국가들과 핵 합의를 체결하면서 경제적 지원과 제재 해제를 대가로 핵 개발을 전면 중단하고 이미 보유한 핵무기는 국제원자력기구 이 IAEA의 사찰을 받기로 했는데요. 이란이 NPT를 탈퇴한다면 이 IAEA 사찰을 거부하고 핵 프로그램을 다시 가동하겠다는 의미라고 주요 매체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합의 탈퇴를 선언했을 때도 NPT 탈퇴를 위협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자리프 장관이 북한을 방문할 계획이라고요?
네, 이란 국영방송이 28일 자리프 장관의 말을 인용해서 자리프 장관이 북한을 조만간 방문하기 위해 준비 중이고 시점이 곧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북한과 이란 오랜 우방관계인데요. 국제사회에서는 두 나라가 이 탄도미사일 그리고 핵무기 개발 협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죠. 지난해 8월에는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이란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미국과 이란 간에는 계속 긴장이 고조되는 양상이네요.
네, 미국과 이란은 지난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 미국, 영국, 러시아, 독일, 이 프랑스가 체결했던 이 포괄적 공동 핵 행동 계획, 이른바 이 이란과의 핵 합의에서 전격 탈퇴한 이래 긴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달 초 이란의 최정예 이란 혁명 수비대를 테러 집단으로 규정하면서 이란에 대한 압박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란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거론하면서 이에 맞서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3분의 1이 지나가는 아주 주요 해상로인데요. 이란은 미국과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실제로 봉쇄한 적은 없는데요. 모하마드 바게리 이란 군참모총장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다른 나라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석유를 수출하듯이 이란도 이를 통해 석유를 수출하고 있다면서 만약 이란이 이 해협을 지나가지 못하게 된다면 다른 나라도 지나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중동 지역을 담당하는 미 중부사령부의 케네스 맥켄지 사령관은 이란이 위험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억제할 충분한 자원이 있다면서 이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동 지역 우방국들과 긴밀히 연락하면서 이란의 위협에 공동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양국의 긴장이 주변에 부추기는 세력 때문이다. 자리프 장관이 이런 말을 했네요.
네, 자리프 장관이 28일 방송된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CBS 방송 또 폭스 뉴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은 대립을 원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대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때문에 양국의 관계가 더 악화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대립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모하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등을 지목했습니다.
세계는 지금 계속해서 이번에는 스페인 총선 소식 알아볼까요?
네. 28일 스페인에서 조기 총선이 실시됐는데요. 이 총선 결과 중도 좌파인 집권사회 노동당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과반 의석에는 크게 못 미쳐서요. 연정 구성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지난 2월 예산안이 부결되자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 실시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개표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현재 99%가량 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이 산체스 총리가 이끄는 사회노동당이 약 29%의 득표율로 전체 350석 가운데 123석, 123석을 확보했습니다. 기존의 84석보다 39석이나 더 늘어나면서 이 원내 최대의 정당이 됐는데요. 하지만 과반 의석에 미치지 못하면서 이 급진 좌파 포데모스나 다른 중도당과 연정을 이뤄야만 정부 구성권이 생기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특별히 주목을 받았던 정당이 있죠?
네, 이 극우 성향의 신생 정당인 복수당인데요. 약 10% 득표율로 24석을 확보했습니다. 사실 뭐 당초 전문가들은 30석에서 40석은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이런 전문가들 예상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스페인에서 극우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당이 하원에 진출하는 것은 1975년 프란시스코 프랑코 총통의 독재 정권이 종식되고 이 민주주의를 회복한 지 4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복수당은 어떤 정당입니까?
네, 스페인의 우파 정당인 국민당에서 지난 2013년에 떨어져 나온 정당입니다. 국민당보다 훨씬 이 보수적인 색채가 뚜렷한 사람들끼리 만든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복수당은 이번 총선에서 약진한 반면에 스페인의 제일 야당이었던 국민당은 참패를 면치 못했습니다. 국민당은 이번 총선에서 16% 득표율에 그치면서 지금의 이 134석에서 66석으로 의석이 크게 줄었는데요. 전문가들은 보수 성향의 유권자표가 극우 정당인 복수로 분산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AP통신은 복수의 원내 진입은 스페인 내 변화의 전조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복수 정당이 추구하는 기치는 어떤 겁니까?
네, 복수는 스페인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이런 표어를 내걸고 다문화와 이 난민들을 반대하고요. 낙태와 동성 결혼도 반대하고 있는데요. 최근 몇 개월 사이 지지율이 급상승했습니다. 극우를 지향하지 않는다는 게 이 당의 공식 입장이긴 한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난민이나 이슬람교에 대한 입장을 보면 다른 유럽 국가들의 극우 정당과 별반 다를 게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복수당의 약진으로 최근 유럽에 불고 있는 극우화 현상이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캐탈루냐 분리 독립 문제도 중요한 쟁점의 하나였다죠?
네, 복수당이 창당 5년 만에 원내 진입에 성공한 데는 카탈루냐 분리 독립 움직임에 화가 난 이 민심 때문이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카탈루냐는 지난 2017년에 독립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일방적으로 독립을 선언했는데요. 복수당은 카탈루냐 분리 독립에 반대하면서 분리독립 지지자들에게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고 천명해왔습니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소식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연방의회에서 윌리엄 바 연방 법무부 장관이 참석하는 중요한 청문회가 있는데 바 장관이 이 청문회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보도가 있네요.
네, 몇몇 언론이 28일 법무부 관리들을 인용해서 보도했는데요. 바 장관이 질의 방식을 문제 삼아서 오는 5월 2일로 예정된 하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바 장관은 5월 1일에는 상원 법사위원회 그리고 이튿날에 이 하원 법사위원회가 여는 공개 청문회에 나와서 증언할 예정인데요. 이번 청문회는 지난 4월 18일에 공개된 이 특검 보고서를 대상으로 한 청문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 장관이 하원 청문회에서 문제 삼은 질의 방식이라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네, 하원 법사위원회가 청문회에서 이 위원회 소속 변호사를 동원해서 바 장관과 질의 응답을 벌인다는 계획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질문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가 질문을 한다 그 말인가요?
맞습니다. 먼저 의원들이 개괄적인 내용을 질의하고 다음 자세한 내용은 위원회 변호사들이 묻는다는 겁니다. 민주당 측은 변호사를 질의자로 내세워서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바 장관을 심문한다는 계획입니다. 참고로 하원 법사위원회 위원장은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의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청문회에서 질문하는 사례도 있었나요?
네, 가능합니다. 최근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지명한 브렛 캐버너 대법관 청문회 때였습니다. 당시에 이 캐버너 지명자가 성폭행 시도 의혹의 휩싸이자 상원 법사위원회가 성범죄 전문인 애리조나주 지역 여성 검사를 데려와서 질문하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980년대에는 이른바 이란 컨트라 사건 청문회에도 변호사가 당시 연방 법무장관에게 질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이일 청문회에서 별도로 비공개 질의 시간을 잡아놓고 특검 보고서에 담겼지만 기밀이라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내용들에 대한 그런 증언도 들을 계획입니다.
네, 이 바 장관이 질의 방식에 반발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바 장관이 위원회 변호사가 아니라 연방의회에 증언하러 약속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연방 법무부는 또 하원 법사위원회가 요구하는 별도의 비공개 증언도 이 바 장관 발언에 대한 추측이 난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연방법무부와 하원법사위원회 측은 이 청문회 방식을 두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상원법사위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어서 법무부가 문제 삼은 게 없습니다.
바 장관이 하원청문회에 나갈지 지켜봐야 할 텐데 여하튼 이번 청문회가 큰 관심을 끌고 있기는 있네요.
네, 그렇죠. 이 특검 보고서를 두고 현재 정치권에서 논란이 참 심한데요. 이 논란의 실마리를 제공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장관이 직접 나오는 청문회라서 그렇습니다.
이 바 장관이 논란의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건 또 무슨 말입니까?
네, 이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한 뮬러 특검이 이 내통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혐의에 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는데요. 그런데 이 바 장관이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과 협의해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법 방해 혐의를 처벌하지 않기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민주당의 주장은 뭔가요?
네, 분명하게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 방해 행위를 시도했다고 언급했는데 바 장관이 이를 처벌하지 않기로 한 게 문제라는 겁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또 바 장관이 이 특검 보고서 원본을 공개하지 않은 것도 문제 삼고 있는데요. 법무부는 연방 대배심 정보나 조사 방법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이 관련 정보 등은 모두 가리고 공개를 했죠.
만일 바 장관이 하원 청문회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제럴드 네들러 법사위원장이 바 장관에게 이 소환장을 발부할 수도 있습니다.
특검 보고서가 나온 뒤에 민주당이 각종 하원 상임위원회 조사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개인과 백악관 정책에 대한 조사를 시작해서 이 백악관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하원 법사위원회, 정부개혁감독위원회, 세입위원회 등이 나섰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과 행정부에 이 하원 조사에 일절 협조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는데요. 그러자 민주당이 소환장을 발부하고 또 여기에 또 백악관이 소송을 내는 등 양측 대립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비오의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북부지방은 오후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9도, 낮 최고는 12도에서 22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자강도, 황해남북도 모두 구름이 끼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기온 8도, 낮 최고는 20도로 예상됩니다. 신의주는 최저 9도, 최고 17도, 강계 최저 7도, 최고 20, 해주 최저 9도, 최고 20, 개성 최저 8도, 최고 22도. 다음 함경남북도, 양강도, 강원도 지역 많은 구름이 끼겠습니다. 함흥 최저 7도, 최고 18도, 장진 최저 영하 1도, 최고 16도, 해산 최저 5도, 최고 17도, 선봉은 최저 6도, 최고 12도입니다. 원산은 최저 9도, 최고 16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 많이 끼고 물결은 앞바다 0.5 내지 1.5m, 먼바다에서는 1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이 조금 끼고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잠시 후 세계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육자회담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어제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육자회담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선호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적어도 지금까지는 미국과 1대1 접촉을 원했고 그렇게 해왔다며 육자회담식 접근은 과거에 실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또 그렇다고 우리가 다른 나라와 상의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지난 금요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긴밀하게 상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러시아와 중국, 한국과도 분명히 상의한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몇 주 전에 미국에 다녀갔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은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는 미국만이 아니라 러시아를 포함한 육자회담 틀에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오늘 육자회담은 한반도 비핵화를 진전시키는 각 측의 합리적인 걱정을 균형 있게 해결하는 데 중요한 노력을 했으며 긍정적 역할을 했다면서 새로운 형세에서도 여전히 긍정적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 문제는 러시아의 지역 현안에 해당한다고 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어제 러시아 국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에게 북한은 인접국이며 국경을 맞댄 나라로 러시아가 북한 문제를 다루는 것은 우리 지역 안에서 활동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북한을 상대하는 것은 미국의 주변 지역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그러면서 앞으로는 러시아가 북한 문제에 더욱 관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군함이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타이완 사이의 전략 요충지인 타이완 해협을 또다시 항해했습니다. 미 해군 칠함대는 성명을 통해 어제 윌리엄 P. 로런스 함과 스테덤 함 등 구축함 두 척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함정의 타이완 해협 항해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미 칠함대는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이 지역의 군함을 통과시킨 것은 올해 들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타이완 문제는 미중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현안이라며 유감을 표시하고 미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이 미국의 제재에 맞서 핵확산 금지 조약 NPT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회의 참석을 위해 미 뉴욕을 방문한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제재에 맞서 NPT 탈퇴를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여러 방안을 갖고 있으며 정부 관리들이 여러 가지 방안과 대책들을 숙고하고 있다면서 핵확산 금지 조약 탈퇴 가능성도 그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란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이란과 맺은 핵협정을 파기하자 핵확산 금지 조약 탈퇴를 경고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산 원유 수입에 대한 제재 유예 조처를 다음 달 3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홍콩에서 어제 수만 명의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어제 홍콩 시내에서 열린 시위에는 지난 2014년 홍콩 민주화 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인원이 참가했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홍콩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노란 우산을 들고 캐리람 행정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경찰은 시위 참가 인원을 약 2만 2천 명으로 추산했지만 주최 측은 13만 명이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콩 당국은 현재 홍콩 거주 범죄 용의자들을 중국 본토로 송환할 수 있도록 범죄인 인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활절 연쇄 테러로 수백 명이 숨진 스리랑카에서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의상 착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스리랑카 대통령은 오늘 테러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장소에서 어떤 형태로든 얼굴을 가리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스리랑카 정부는 테러 이후 지난 23일부터 비상사태에 돌입했으며 시리세나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비상사태 관련 권한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녁 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